감사합니다.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3장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자전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서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르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동안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배에서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미문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역이며 논란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피지를 다녀왔습니다. 자,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그때 참 많이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연탄을 주시하고 밤새고 기도한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 혼자 추운 겨울인데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가 놓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내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서 그냥 뭐 다정다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무슨 기도를 하나님 이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이 너무 귀한데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책을 출판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선교사를 만방에 보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마친 뒤에 제가 생각해 봐도 너무 웃기는 것이 뭐 책을 출판하는 게 쉬운 거냐 방송을 돈 뭐 1, 2만 원 가지고 방송국을 할 수 있는 거냐. 선교사를 어떻게 보내느냐. 너무 막막, 말도 안 돼서 저도 기도 웃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두 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기도할 때는 꼭 하나님 양식을 달라고, 아이들이 배고파니까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책을 출판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며칠 지나다 보니 이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걸 마음에 느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되게 하시면 일을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저간 난로가에 형제 둘 앉아서 어려운 근심 속에 있는데 형제 힘을 냅시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방송국도 할 거고 책도 출판할 거고 순교도 보낼 거고 막 분위기니까 한 형제 목사님 그래도 꿈은 크게 갖는 게 안 좋겠습니까? 꿈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어떤 옷을 입고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터미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제 수십 년 지난 뒤에 지난 주일 저녁 비행기로 피지를 간 거예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피지란 말이 복음의 꽃이 피지 가니까 딱 울리는 거예요. 작년에 인천에서 세계 교육부 장관 포럼이 있었습니다. 15년마다 한 번씩 있는 행사인데 우리 형제들이 그냥 거기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어쩌죠 들어가가지고 장관들을 만났어요. 그 장관들이 막 교육부 장관 포럼 막 지겹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래. 제가 인천교회 집회할 텐데 인천교회로 데려와서 아침에 오전에 이제 집회 말씀을 마치고 점심을 같이 장관님들이 키리바시, 레소토, 뭐 피지 하여튼 여러 번 장관도 네 분이 오셨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에 그 장관님들하고 수행원들하고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들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작년 7월 달에 저희들이 IYF 월드 캠프가 있는데 그 장관님이 다 여기 오신 거예요. PC 장관님은 사모님을 같이 모시고 왔는데 사모님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쟤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다가 우리 집회와 제사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번에 제가 가니까 막 손을 잡고 막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분들이 특히 그 사모님은 고공공포증이 있어서 부산 저희들 그 백스코에 캠프를 하면서 옆에 롯데 호텔에 4층에 올라갔다가 창문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그날부터 그게 싹 없어져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그 서울시청학 광장에서 음악회를 할 때 그 앞 빌딩에서 31층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 나를 보고 저 창문 쪽으로 좀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창 밖을 보고 싶다고. 이제 막 하나도 괜찮고 저하고 같이 와서 거서서 시청 뭐 쳐다보고 저기 뭐 저라고 그러 저기가 청와대라고 그러 설명해주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솔로몬 군도 키리바시 뭐 바투아노 이런 섬들에서 장관님들도 여러 번 오시고 목사님 많이 오셔서 복음을 너무 감사해하더라고요. 특히 피지 이제 그 총리께서 그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국가 원수신데 저들을 초대해가지고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고 자세히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계획을 말씀드린 총리께 너무 기뻐하시면서 어제 저녁에 개막식 때 음악회를 했는데 그러하셔서 음악이 너무 좋은데 학생들이 박수를 너무 많이 치면 노래 부르는 막 제대로 못 들었다 그러면서 그러하셔서 불러서 장관들하고 또 음악회를 한번 하고 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생각들도 있고 계획들도 있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삶에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땅을 구하지 못 지어서 아프다든지 가슴 아프다든지 병든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데 약이 없어 병을 못 치료한다든지 아들을 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대학에 학교원 됐는데 등록금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경북 김천에 가면 대덕산에 수양관이 있는데 겨울에 형제자매들이 그 수양에 와서 겨울 한철을 수양관처럼 거의 보내요. 사람들은 한 주씩 다녀가지만 저들은 계속 열흘 주를 하니까 하여튼 1월달 뭐 2월달 가까이 이제 수양관에 보내는데 제 수양에 안에는 부를 때 방이 따뜻하지만 밖엔 굉장히 날이 찬데 수양을 마치고 내려가려고 이제 시동을 걸면 자동차가 얼어 있어서 그 배터리가 다 얼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이 안 걸린 차들이 여러 개가 돼가 있어요. 좀 성능이 좋은 차들은 뭐 그래도 시동이 잘 걸리는데 한 며칠 동안 얼어 있던 차들은 이제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그래 비비비비 꺼지는 거예요. 그때 그 이제 경비실에 있는 형제들이 차를 몰고 가요. 그러면 그 경비실에 항상 점퍼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그 자동차는 전기가 뭐 시동 걸려 전기가 없어서 시동 안 걸리는데 이쪽 자동차에 그 전기를 전서 연결, 이쪽 차에 연결시켜 놓고 이쪽 차에 이제 시동을 걸어야죠.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만들고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래, 엑셀 몇 번만 밟으면 바로 이제 배터리 충전돼가지고 자동차 잘 가는 거예요. 신앙이란 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단순한 그 원리예요. 우리 속에 선이 없을 때 예수님하고 경계, 예수님의 선이 내게 들어오면 선하고 우리 속에 기쁨이 없을 때 예수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끌어들이는 방법인데 전기는 전부 케이블을 가 연결하면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연결되지만 마음은 전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은 마음을 형성될 때 마음이 그렇게 흘러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만 늘 따라가고 존경을 그랬지만 베드로 마음속에 근데 뭔지 모르는 예수님하고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들이 예수님하고 안 맞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도 늘 베드로 생각하고 달랐고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가 달구기를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랬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그런 각오를 했어요. 그전 그 각오는 베드로 몰라서 인간의 건 약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 끊으려고 각오하고 담배 끊으려고 각오하고 마약 끊으려고 도박 그만하려고 각오를 하고 바르게 살려고 각오를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각오하는 그 각오보다 더 큰 힘이 와서 나를 끌어당대요. 그건 완전히 힘의 원리인데 실제 인간의 힘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각오, 결심 그게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물론 크게 각오를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배터리가 다 나가서 시동이 안 걸릴 때 풍성한 전기를 연결시키면 시동이 잘 걸리듯이 신앙이란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랑이 없고 우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재난을 이기지 못하고 슬픔을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보다 더 큰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전혀 다르게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삶을 보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죄사함을 내가 어떤 내 방법, 내 수단, 내 노력을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미쳐서 정말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눈처럼 이기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그때부터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진리, 그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내 마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전에 없는 힘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전에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전에 없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살면서 자주 생각해 봐요. 이런 마음은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 이건 내 마음 아니야.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어. 제가 한번 대구에 있을 때 나 혼자 초원에 초대받아 집회를 가는데 집회 가기 전에 목사님이 나를 보고 그러더라. 박 목사님, 나 혼자 초원에 집회 간다며요.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시험해봐요. 어떻게 시험하는데 그러니까 손에 막 고름이 흐르는 손 가지고 달걀 삶아 까가에 딱 내주는데 그 박 목사님 잡술 거야 안 잡술 거야?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막 하니까 숙하고 들어갔어요. 뭐 그거 지나갔는데 어느 날 새벽에 집회 한 3일 앞두고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무슨 그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없는데 나는 무슨 혹시 그 고름이 묻은 손 가지고 달걀 가지고 먹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밥은 어떻게 먹자고 잠은 어떻게 자자 그럴까 같이 먹자 그럴까 아니면 같이 자자 그럴까 따로 먹으라 그럴까 마음에 끓이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교회 옆에서 문만 열면 교회니까 예배당에 가서 새벽에 아주 어두운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가복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탁 귀에 떠오르는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내가 전에 늘 알고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그 이야기가 내 마음을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시고 예수님처럼 귀한 분이 없는데 그 거룩하시고 그 존귀하신 분이 문둥이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그걸 갈 거리랴 그 마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내게서 일어난 마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가는데 나 환자가 따로 있나? 나병 걸리면 나 환자지. 감기 걸리면 감기 환자 나도 나병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뭐 나 환자 특별한 걸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어. 그러니까 그런 그날 아침에 내 마음은 내가 나 혼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신 이후에 내게서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마음 내게서 도저히 있어질 수 없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나 환자 초원에 가서 한 번도 끓이키는 것이 없이 그걸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입을 두고 안 입을 두고 둘이 자고 나중에 그들이 저를 나 환자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나 환자 아니냐고 아직은 아니라고 나 아직 나 환자 나병 걸리면 얘기해 줄게 그러고 말해서 아직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제 삶을 받고 예수 피로 죄사 안 받고 거듭난 그때부터는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전에 성경은 글씨만 읽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성경이 기록되게 된 그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간에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서 빛이 있으면 빛이 있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 성경이 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의 기쁨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땅으로 비교하시더라고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온 땅은 전부 나라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땅이 어둠에 빠졌다, 공허에 빠졌다, 혼돈에 빠졌다. 그래, 맞아. 내가 1960년 구원받기 전에 그때 내 마음 너무 공허했었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때 난 너무 혼돈했었어. 너무 어두웠어. 생각을 해봤어. 땅이 무슨 노력을 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땅이 무슨 수로 공허한 걸 채우고 땅이 무슨 방법으로 혼돈한 걸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 다르게 말하면 빛이 있으라 어둠이 물러갔고 정확하게 내 마음을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근심이 물러가는구나, 두려움이 물러가는구나, 슬픔이 물러가는구나,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 성경의 말씀 한마디만 내 마음에 임하면서 내 마음 안에 어디서 느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어디서 찾아보면 빛이 어두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이건 인간 나에게서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평화. 사람들이 어둠을 이기려 발부둥을 치는데 땅이 무슨 재주로 어둠을 이깁니까? 땅이 무슨 재주로 공허를 채웁니까? 땅이 무슨 죄로 혼돈을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물은 궁창 아래 물 궁창 아래로 나뉘라 하시니까 바다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땅은 심했는 채소와 여매는 과목을 내라고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가 흙덩어리에서 싹이 올라오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너무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정말 힘이 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생은 다이아몬드나 황금이나 보석들 보고 너는 꽃을 피우라 열매 맺으라 하지 않는데 아주 천한 흙덩어리에게 허천한 흙덩어리에게 아무리 밟아도 미안하지 않는 흙, 침도 뱉고 오줌도 누도 하나 전혀 미안하지 않는 가치 없는 흙에게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를 만들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다녔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자매들의 삶이 어떤지 다 모르지만 그 도성에 때로 시험도 있겠고 근심도 있겠고 악한 마음도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도 일어나고 분한 마음도 일어나겠고 미움도 일어나겠고 정욕도 일어나겠고 욕망도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땅이 변한 모양 그대로 혼돈하고 공허함 속에 있던 땅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노래하고 짐승이 뛰노는 진짜 아름다운 에덴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빛을 싫어하셔 죄송합니다 어둠을 싫어하셔 실수했습니다 빛을 좋아하셔 정확히 알아들으셨죠? 어둠을 싫어하셔 빛을 좋아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겠구나. 빛이 내게서 오게 도르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무 잎이 일어내서 열매를 만들고 꽃을 피우겠구나. 나도 열매 맺는 인간이 되겠구나. 저 형제 지금 근심 속에 있고 시험 속에 들어있고 저 형제 고통 속에 있고 염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 때마다 변하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언제 변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세상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소랑방대에 지내다가 돼지 우리에 가서 살다가 고통스럽게 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뉘우칩니다. 탕자가 뉘우칠 때 내 아버지 집엔 양식 풍전 풍군이 얼마나 많은 것 난 여기 줄여주는 것 돌이킬 때 돌이켜도 여전히 탕자는 더러웠고 배고팠고 추웠고 벌거벗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 여전히 옷이 더럽고 헐벗고 배가 고픕니다.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뛰어와서 막 목을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까지 탕자는 여전히 더럽습니다. 아버지 입을 맞춰도 더럽고 목을 안고 안아도 더럽고 뛰어와서 끌어 안아도 더럽습니다. 그런데 당장 언제 변하냐면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제일 좋은 옷을 내가 다 입히라. 무엇들 하느냐? 손에 가락지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아버지 입에서 말씀하면 딱 나와서 그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면서 탕자가 깨끗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거룩해지고 배불러지고 따뜻해지고 기뻐지고 모든 게 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을 가방에 넣어놔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이 책꽂이에 여러 권이 꽂혀 있어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뒤지고 읽고 연구를 해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종이 위에 글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인데 불문하고 얼마나 악하든지 추하든지 엄난하든지 가증하든지 더럽든지 가난하든지 무시하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땅이 어둠 속에서 밝아지고 꽃을 피고 열매 맺어 바뀌듯이 삶이 달라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지의 교육부 장관인 네 분이 몰몬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그라시아스가 연주를 해야 하는데 피지에는 피아노가 없어요. 유일하게 몰몬 교회에 피아노가 있어요. 피지 교육부 장관 네 분 전에 몰몬 교회를 다니셨어요. 지금도 한 번씩 나가요. 몰몬 교회 피아노를 미국에서 보내줬는데 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뚜껑도 안 열고 포장도 안 두고 그냥 놔뒀다 하더라고요. 교육부 장관 사모님이 그걸 요청해. 근데 이거는 미국 본부에서 허락이 사인은 아예 빌릴 수 있다 하더라고요. 어려운 건데 막 이분이 그냥 포기 안 하고 막 적극적 부탁을 해가지고 대표 목사가 와서 피아노를 빌려준 거예요. 피아노를 그렇게 어려운지 처음 봤어요. 그래도 피아노가 좋더라고요. 일제 가와인데. 그래서 그 대표 목사님이 오셔서 피아노 앞에 사진도 찍고 합창도 사진 찍고 또 대표 목사님 이제 피아노를 주면서 우리 박수인 자매가 연주하는 곡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집회에 참석하시고 피아노를 참 좋은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가 잠을 자다가 박수민 자매가 금반을 쓰다듬어 주니까 피아노 기뻐서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박수민 자매 그날은 늘 부른 노래 안 하고 또 자기 실력 과시한다고 피아노 막 그 아주 어려운 곡을 막 저저저 하는데 막 손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치는데 나도 놀랬어요. 와, 이거 수빈이 나 몰라도 피아노 잘 친다. 사안에 다 감격해 하더라고요. 피아노가 있었는데 피아니스트가 없으니까 몇 년 전에 포장도 안 풀고 새 거 그냥 놔뒀는데 그 다음에 새 피아노 조율해야 한다고 피제 다 하고 해도 피아노 조율소 없지요. 피아노가 있어요. 조율소가 있지. 그냥 쳤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은 피아노 연주자신데 여러분인 피아노 여러분을 연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잘 쳐도 피아노 없으면 연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세계 제일 가는 피아니스트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연주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케냐 대통령 만나 이번엔 피지 제일 높으신 총리, 그거는 내각제기 때 총리가 제일 높으신 만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IYF 피지 일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해 봐도 너무 나답지 않는 거예요. 너무 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어? 이젠 저들이 전 세계에 아직까지 지구에 생긴 이래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 마음의 세계를 마음을 바꾸는 그런 어떤 책도 어떤 교육도 없는데 우리가 만든 책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의 과격한 분을 잠재우고 격동시키는 막 격동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가운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고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이 성경 안에 있고 성경에 배운 걸 얘기했대. 참마다 변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꽃을 피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그날 밤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데 그물에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라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수단으로 지금까지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해서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을 버리고 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뭐 당신 뭐 고기 잡아봤어요? 난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어요. 여기 바다에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요. 뭐 날 뭐 깊은데 고기 잡으라고요? 검을 내리라고요? 아마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 만나서 실패를 했거든요. 밤새도록 한마디도 못 잡았으니까. 자기 경험으로 자기 방문해서 잡은 게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 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기쁜데 그물을 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갔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 낚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 낚을 사람. 전 어릴 때 6.25 사변 직후라서 학교 건물이 다 불탔어요. 교실이. 그리고 2부제 수업을 하는데 전 늘 오전에 했어요. 점심 먹고 난 뒤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늘 동생하고 물고기 잡고 다녔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복음 전도 댕겨보면 하나님이 그때 물고기 잡아서 그렇다 마음이 들어요. 물고기 잡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집에 대나무 빗자루, 대나무 하나 뽑아가지고 낚시를 만들어요. 아버지 몰래. 그 시멘트, 그걸 묶는 그 실은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그거 하나 뜯어가지고 낚시 바늘만 사고 추는 어디 가서 낫도 하나 주워가지고 매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잘 잡혀요. 고기는 정확하게 고기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고급 낚시, 나쁜 낚시 구분 못 하더라고요. 미끼만 보고 물지 낚시 보고 안 물더라고요. 잘 잡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으면 동생들이 쇠망이가 막 네가 있는데 한쪽 가로 쇠망대는 반대편은 막 물자고 치면 거기도 급이나 다 걸러 들어와요. 쇠망 뒤에다 손을 딱 대면 고기가 탁 느낌을 탁 떨면 막 이런 고기들이 햇빛에 비치는데 이런 거 햇빛이 막 이렇게 커 보여요. 그렇게 기쁘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방법은 잘 안 쓰는 방법인데 웅덩이 하나를 삽으로 다 돌아 막아요. 하루 종일 물을 퍼내요. 하루 종일 퍼내면 밖에서 퍼내면 나중에 물하고 고기만 남아요. 퍼다 이제 신장로가 동생 주담기 바쁘고 어릴 때 고기잡이 그렇게 재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거기서 3년 동안 예수님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다 베드로하고 예수님 마음이 안 맞아요. 달라요. 그걸 왜 성경에 기록했냐면 우리 구원받고 예수님 따라가도 예수님 마음 안 맞지, 그죠? 그렇지, 여러분 생각 다르지, 그죠? 육으로 따라, 그걸 보여주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을 업어되게 하는 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임하니까 그때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잘 알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물고기 잘 잡는다고 다 전도자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첫대 전도자 우리 문영준 목사님 아버지는 큰 배 선장이었다 하더라. 배를 두 척이나 가지고 그런데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아도 교회는 겨우 나오시는데 아직 그렇더라고. 물고기 잡는 다 선장되고 다 복음 전도 되면은 선교학교랑 물고기 잡는 학교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때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 정하신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예수의 복음 전도를 만듭니까? 성령이. 성령.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늘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를 의롭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 가늠한 년에 가늠한 자 잡혔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늠한 여자를 보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 그 모든 죄에 그 형벌이 다 돌멩이 나를 떨어뜨린다면 성경에도 내 예수님이 나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겠구나. 그래서 가늠한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그 말씀 가서 단 죄를 범치는 그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냐면은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가늠한 그 죄를 전혀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하는 얘기는 나에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박옥수 네가 수많은 죄들을 지었지만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나에게도 정죄하지 않겠구나.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예수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성경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죄를 사하신 뒤에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거룩하다고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런 말씀들을 읽으니까 내가 죄에 매여 호통한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주님. 추부명자가 예수님 오는 방에 못 들어와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렸을 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 어찌 추부명자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나에게도 그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 말할 수 없이 부끄럽고 악한 죄를 가늠한 여자의 죄를 사하신 주님, 십자가 강도의 죄를 사하신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도 그 이야기가 가늠한 여자의 간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지니까 그래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어.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어.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셨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은 성경 말씀 한마디씩 한마디가 새로워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 못 받아서 죽으신데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마음속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많은 아픔을 가졌어요.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 묶여있을 때 그 예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주님을 베드로는 부인했거든요. 그러난 뒤에 베드로는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각오와 결심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성경에 막 베드로가 막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주를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죽일 놈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베드로가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면 세상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라고 그러고 남들보다 달라 다 주를 부인할지는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난 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어. 부인했어.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을 돌립니다.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괜히 헛꿈 꾸었어. 나는 어부야.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 뒤로 두고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갔습니다. 몇 년 동안 어부일하다 처음으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날 밤에도 잡힌 게 아무 말이도 없었어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그래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고.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지니까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막 바다 수영을 해서 배를 끌고 힘드니까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바닷가에다가 숯불을 펴놓고 물이 있고 떡이 있는데 아침을 먹자고 하시나요? 아침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화는 다 먹고 난 뒤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겠다고 주와 함께 죽을지라 주를 부인하지 않게 큰소리 쳤는데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말들 전부 다 거짓말이 됐고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 말 전부 다 거짓말이 됐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막는 거야, 마음 안에서. 네가 뭘 주님을 사랑해? 예수를 세 번에 부인한 인간이 그 이야기 할 수 없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에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마지막에 베드로 근심하여 주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저는 목사로서 자주 나는 내가 네가 목사의 자격이 있나? 네가 정말 목회를 잘하냐? 주님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저 같은 데 많은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도 보면 내가 나를 보면 너무 주님 앞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떤 형제 하면 목사님 하고 부르면 내 마음속에서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꼭 베드로 마음을 지금 이 성경을 왜 좋아하냐면 내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여기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주님, 전 사도가 아니에요. 전 당신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 전 당신을 세 번에 부인했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나 같은 인간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신다고요. 나를 보고 당신의 양을 치라고요. 주님, 나 같은 인간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실제 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로마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해보하고 자유를 얻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해보하시면 이때니까 예수 그 대답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아요. 때와 기한 너희 알 바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도 내 마음 안에서 육신의 욕망이, 정욕이, 쾌락이 세상에 막 일어나서 그냥 내 마음을 막 싸우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금식을 좀 하고 오겠다고. 그래, 갔다 오라고. 언제쯤 오냐고. 한 다섯 금요일쯤 온다고. 다녀오라고. 금식을 해서 한 3일 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한 3일 기도하는 기도할 거 다 했고 이제 뭐 또 기도 많이 한다 되나 내려가자 싶어 딱 내려왔구나.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뭐라 하냐면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딱 한 번 했는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집 사람 보이기에 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럴 줄 아는 사람이구나.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읽긴 있습니다만 하나님 성경 읽다가도 세상 생각에 빠질 때고 육에 빠질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구나. 그것이구나. 나는 주를 사랑해도 내 육신의 욕망이 너무 커서 가로막고 내 금식 기도를 하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밥 먹고 싶어 해서 가로막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육신이 그렇고 내가 복음 전도를 하고 싶어도 자꾸 육신 이런저런 이유대로 가로막고 세상은 나를 끄는데 이것들은 밤낮 씨름하다가 볼 일 다 보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욕망에 정욕에 쾌락에 빠져간 우리 이기지 못하는 아셨구나. 그래서 그런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이 이런 쾌락이 일어나도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아 그걸 이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믿으면 안전 명의를 받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일하 주님이 일하시는데 저 안전명이 저 왜 못 걷죠? 자도 일어나! 할 수가 있어요. 육신성이 야 일어나라 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떡할래? 제가 대구 성경학교 있을 때요. 경북대 병원 앞에 늘 거지 하나 있어요. 자리 펴놓고 앉아있는 참 불쌍한 사람. 그 거지가 나를 많이 괴롭혔는데요. 왜 괴롭혔냐면 일어나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서 예수 이름 갈 때마다 배도나 계신 숨이 나는 계시고 그런데 내가 다 손을 잡고 막 일어나라 나서 예수 이름 그러라 하고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찌지.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손목 잡아보지 못하고 뭐 동전 돈이 없는 시대니까 동전도 제대로 한두 번 던져준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결국 못 일으키고 대구를 떠났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안전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임하면서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내 육신의 염려를 근심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이 마시니까 옛날에 제사장이 뭐 계집종합에 벌벌 떨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말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들으니 어느 게 옳은지 생각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무식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제일 담대하지?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이 있어요. 실로암 모세가 눈먼 소경 눈을 딱 뜨고 와서 어떻게 눈 뜨냐? 사람들이 성경 미문에 저 뭐야? 그 사람 구란 그 사람이야? 아니야. 비슷해. 아니 내가 나 그 사람 맞아. 어떻게 떴지? 예수라는 사람이 이 진흙을 이렇게 눈에 바르고 실험을 시도 때 나왔더라. 그 막 서기관들 봤는데 안식일에 진흙을 이겼으니까 이건 죄인이다. 우리 이스라엘 한번 갔었는데 통곡의 벽 그 앞에 우리 갔어요. 그날 안식일이에요. 경비원들이 사진을 못 지켜놔. 그것도 일이라고. 형제들 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좀 그렇잖아요. 재미가 있어서. 경비원들 무정기 그거 누르는 건 일 아니냐. 사진 찍는 건 뭐가 다르냐. 형제들이 카메라 다, 그 비디오 카메라 열어놓고 이렇게 치고 다니면 다 찍더라고요. 그냥 메고 다니는 것처럼.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마음에 있어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박옥수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니까 여러분이 곧 능을 입게 됩니다. 다만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약한 건 여러분 자신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죄 사한 걸 받아들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능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 이제 주님 나와 같이 계시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하나만 깨봤어. 그러니까 그 안전병이 보고 큰 소리치고 우리를 봐라 하니까 완전 눈을 둥이 또 쳐다보는 거예요. 원소를 딱 잡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빨딱 이러니까 발과 얼굴 힘을 얻고 뛰어서 걷고 막 뛰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신 그 권능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모셔드립니까? 보통이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영접 기도를 한다거든. 그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주님이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마음에 확신한 사람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막 다른 형상이나 형편을 보지 말고 그때부터 베드로는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 두 번 해보면요. 담대해져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하면 일하실까? 난 죄도 많았는데, 난 악도만 했는데, 성경은 잘 읽지 않는데, 금식기도 갔다 일찍 오는데, 이제 막 그런 부족함, 그거도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셨고, 십자에 사셨는데,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눈처럼 이시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일하시는구나. 그걸 베드로 그때부터 다른 곳마다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갔을 때 그 막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 괴롭혀서 귀신 보고 나가라 금방 나가고 진짜 그럴까? 나도 역사 안 해? 그때 바울이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모르는 곳, 못 가본 곳이 많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씻기시고 온전히 해주셨네. 너무 놀라. 내게 향한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진실하게 살아있네. 이런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란 피아노로 하나님 연주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아노 자체가 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에서 잘 금방 두드려줄 때 소리가 나듯이 예수님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